좋은 아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크리스마스에 가정 예배를 위해서 가정들을 오픈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많은 경험을 했을 좋은 경험을 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시편 14편을 토대로 무신론에 관한 공부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 14편 본문 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교훈을 찾고 또 그 교훈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자 구세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잘 적용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 신자들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등에 관해서 말입니다. 이전 시간을 통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의 죄악에 관해 배웠었고 특별히 이 진리는 불신자들 뿐 아니라 우리 신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요성을 알기 위해 우리는 먼저 사람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온 인류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본래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쉬운 예로 법이나 질서 혹은 정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모든 개념은 절대적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즉 절대적으로 공의로운 신에 대한 개념이 없는 세상에서는 도덕에 대한 공통적 이해도 있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각자가 도덕적이라고 느끼는 대로가 도덕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경우 통일된 도덕은 사라지고 따라서 우리 사회를 총괄하는 법과 질서는 꿈에서나 가능해질 것입니다. 칼 F.H. 헨리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개념적으로 아는 지식이 그 사람이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단순히 그분의 존재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치, 경제, 예술, 사법제도, 인생관, 결혼, 사회복지, 심지어 교육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측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요컨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단순히 영적 측면뿐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의 모든 여정에 관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인식하는 일은 우리의 지적인 면과 더불어서 도덕적 행위 측면에서도 커다란 영향을 가져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죄로 얼룩진 삶을 살지라도 완벽한 도덕성을 지니신 절대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면 그에게는 여전히 도덕적 양심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사람은 두렵지 않을지라도 절대자로부터 내려질지 모를 심판과 벌에 대한 두려움은 있습니다. 즉 그는 적어도 양심의 가책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본래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또 그의 완벽함을 좇아 살고 싶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자연스러운 인식을 애써 누르고 대신 사람의 능력을 찬양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지상천국을 이루려 도전해왔습니다. 그 좋은 예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에서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인류는 지적 탐구나 열정 혹은 심지어 선행까지 온갖 다른 것들로 하나님을 대체해 보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인본주의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리가 담긴 계획을 대체하고자 여러 통치체제 등을 통해서 모색해왔고 그 결과 인간이 만든 여러 인연과 사상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내용을 토대로 무신론자들이 아무리 그럴싸하게 이야기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일 수밖에 없는 사실을 확실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신론자들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친절하고 공언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무신론자들과 다를 바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 자신의 뜻을 따르고 살 때에 발생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외적으로는 경건해 보일지라도 진실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하나 그 마음은 그에게서 멀리 떠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의 교훈을 따라 주님을 경외하기를 배워왔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우리 생각을 바탕으로 예배와 봉사, 크리스천 및 삶 및 신앙과 관련한 모든 다른 생각들도 끌어왔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자라고 고백하면서도 불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새로워지지 않았고 따라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전히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예외 없이 누구나 본질적으로 죄성이 있는데 오늘 본문 14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러한 인간의 죄성에 대해 밝힘과 동시에 그럼에도 우리에게 있는 희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14편은 어리석은 자에 관한 설명으로 시작하는데 그 어리석은 자는 악한 경향도 있습니다. 여기 어리석은에 사용된 히브리어 형용사는 인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아닌 지각이 없고 불량하고 미련하고 지혜 없는 그런 특정한 무리를 가리킵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의 영적, 도덕적 무개념에 대해 알려주는 구약 성경 기절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의 일을 비방합니다. 그래서 시편 74편 18절은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리석은 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스스로는 자신이 현명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은 무지함 속에서 감히 주님을 조롱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시편 74편 22절도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주의 원통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처럼 불경건함과 불신앙으로 가득 찬 그들의 마음은 죄악으로 기우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사야서 32장 5절 6절 말씀이 이를 잘 알려줍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폐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주린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며 라고 이사야서 32장 5절 6절 말씀이 증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따르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신의 인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편 36편 1절 말씀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라고 악인의 마음 상태를 잘 표현해 줍니다. 그의 동기는 불경건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신성함에 대한 개념이 자신의 삶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치부하는 믿음이 그의 생각과 감정 및 소망과 노력의 원천이 됩니다. 메카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잘못이 결국엔 잘못된 우선순위와 행위들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신앙심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 알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악한 길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으로 그런 그들은 결국 신성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쪽이 아닌 그에게 책망받을 쪽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고 이를 잘 뒷받침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악한 자들이 형통할 동안 영문을 알 수 없는 고난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의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불의하게 쌓은 번영은 오직 한때일 뿐 그 모두가 결국엔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정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정의가 이르기 전까지는 어쩌면 악인들은 시편 10편 6절 말씀처럼 자만할지 모릅니다. 또 혹은 시편 10장 11절 말씀처럼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고 스스로 위안할지 모릅니다. 같은 맥락에서 시편 10장 13절에서도 시편 기자가 악인들에 대해 호소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서 17장 11절 말씀은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고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건강이나 부, 번영 등의 외적 기준들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의로운지 그렇지 않은지는 그러한 것들이 아닌 그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불경건한 자들에 대해 1절부터 3절에 걸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부패했는데 이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 1절에서부터 3절에 걸쳐서 불경건한 자들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부패하고에 쓰인 히브리어는 혐오스럽고 역겨운 시도들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들의 부패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는 동시에 심히 파괴적입니다. 또 가증하다는 것은 그들의 악한 행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인들을 역겹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가 어느 정도냐 하면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입니다. 이는 인류 전체가 타락했음을 의미합니다. 다르게 말해서 인류 전체는 보편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지녔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인류에게 만연한 죄성의 기원은 인류의 첫 번째 부모인 아담과 하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해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의 범죄함의 부정적인 결과가 그들의 모든 후손들에게도 전달되었고 그 존재 내부에 가장 깊숙이 닿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로 창세기 6장 5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증거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이처럼 노아 시대 이전 인류의 부패상을 창세기 6장 5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인류는 한 마음으로 악을 쫓았고 심지어 열심이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모두가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했었다고 창세기 6장 11절이 증거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악함이라는 부분을 그리스어 성경은 불의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처럼 악한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2절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왕좌에서부터 인류 중 지각이 있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증인이자 심판자로 굽어 살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굉장한 일을 하는 자가 있는지 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각이 있어 그를 찾는 자가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기 원하는 자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서 진정한 그 가치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무엇을 하는지를 찾는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각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셨습니다. 이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특징을 갖춘 자가 있는지 살피셨습니다. 그는 먼저 지각이 있는 자가 있는지 보셨습니다. 여기서 지각이 있어 라는 부분은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특별히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이 점이 세상에 퍼져 있는 온갖 거짓 지혜들로부터 성경적 지혜를 분리해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욥기 28장 28절 말씀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욥기 28장은 특별히 지혜의 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욥기 28장 28절은 말씀합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명철이니라. 아멘. 시편 111편 10절도 말씀합니다.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잠언 9장 10절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도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고 경고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데서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찾는 자가 있는지 살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대충 훑어보신 것이 아니고 매우 열심히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매우 열심히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시편 14편 3절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밝힙니다. 즉 모두가 더럽거나 혹은 타락했습니다. 여기 더러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도덕적으로 부패한이라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사실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논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 중 그 누구도 도덕적인 면을 포함해서 정말이지 그 누구도 완벽할 수 없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의의 길에서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을 얼마나 더 잘 아시겠습니까? 요컨대 오직 한 분, 메시아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편결은 일관되게 이 세상을 살았던 그 누구도 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도 항상 선하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어떤 죄도 짓지 않는 삶을 산다고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7장 20절은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라고 증거합니다. 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도 오늘 본문인 시편 14편 중 1절에서 3절 말씀을 70인역 성경본에서 인용하면서 모든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다시 한번 선언했습니다. 시편 특별히 시편 14편 1절에서 3절과 시편 53편의 1절에서 3절을 비교해 보시면 매우 많은 유사점이 있는 것을 관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반복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바로 앞에 로마서 3장 9절은 종교적인 자들이 불경건한 자들에 비해 조금이라도 나은 점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에 대한 단도직입적 대답이 바로 절대 그렇지 않다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권세 아래 있고 하나님 안전에서 쫓겨나 마땅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이 시편 14편이 오직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전체 인류에 관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정말이지 의인은 한 명도 없고 깨닫거나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모두가 악에서 의에서 치우쳤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다툼에서 사람들의 악함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의인은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모두가 다 치우쳤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속임을 일삼고 그 마음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며 또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릅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들의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이 모두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가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죄악들은 이 땅을 거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다양한 정도와 형태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는 어쩌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진리 안에서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로 구분될 수밖에 없는 것이 맞습니다. 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타락했습니다. 사람의 어떤 부분도 죄로 감염되지 않은 부분은 없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죄의 파괴적인 영향력은 사람의 목과 혀, 그리고 입술, 입, 발, 눈을 포함해 모든 부분에서 드러난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즉, 사람은 비유적으로 말해서 모든 면에서 감염되었으며 사람의 본질 중 어떤 부분도 죄로 인해 오염되지 않은 부분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전면적으로 부패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악할 수 있는 최고치로 악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는 존재는 누구나 모든 면에서 죄로 인한 영향으로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악을 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8절은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는 올바른 평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이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담하게 부인하는 원인 중 하나는 그들의 경우에 신성한 정의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절대적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경우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고 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까닭에 자신에게 내려질 심판도 없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자들 혹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악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들 자체가 악한 자들입니다. 자신들이 악을 행하고 악을 만드는 자들이면서 그 악들에 대해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진화론자들이 가르치는 대로 적자 생존을 믿습니다. 사람이 적자 생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 경우에는 양심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양심은 적자 생존에 어떠한 이익도 가져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양심은 비물질적이어서 눈에 보이지 않고 따라서 자연주의의 신념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무엇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자 생존이나 자연주의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러한 양심이 새로운 자연의 규칙에 적응하기 위해서 재교육되어야 하고 그 방향이 재조정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정의나 의로움에 대한 생각 등으로 고심하거나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할 경우 그는 그분의 심판을 걱정할 필요 또한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 심판하고 통치하는 자가 됩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스스로가 신이 됩니다. 그런데 본문 4절에서 시편 기자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들을 심판하시리라는 사실에 무지한 것인지에 대해 수사학적으로 의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기절은 죄악을 저질러서 그 희생자들의 삶에 고통을 일으킨 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편 기자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파렴치하고 횡포하게 행하는 것을 꼬집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절대 하나님의 신성한 심판의 상징인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편 6절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라고 그들의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의 심판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면서도 두려움을 모르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결국에는 그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가 없음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상황을 예견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키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자녀들은 남을 괴롭히는 대신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랐습니다. 심지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가난한 그들의 계획을 해방놓고 모욕하며 그들에게 고통을 가했을 때 오직 주님께서 그들의 보호막이 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이자 보호자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이는 시편 46편 1절 말씀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한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강조합니다. 또 시편 6장 13절도 말씀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시니이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진리를 아는 것으로 인해 우리 사람의 죄가 지독한 것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는 죄악을 행하는 자들 위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마음에 그려보았습니다. 그들은 무서워서 온몸이 얼어붙고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곳에서조차 겁에 질렸습니다. 시편 53편 5절이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라고 이를 잘 보여줍니다. 사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항해 진쳤던 그 핍박하던 자들에게 너무나 합당한 결과였습니다. 이 기절에서 진을 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가해자들이 희생자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전투 상황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주님의 응답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그들의 시체가 굶주린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셨는데 이는 바로 그들의 뼈를 흩으셨다는 부분이 내포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버려져 썩어지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에게 심판을 가져오셨습니다.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자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당한 수치는 뼈가 흩어지는 그 수치는 고대 사회에서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죽음에 대한 대표적인 묘사였습니다. 불의와 죄악 중에서도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난 독립된 영혼입니다. 많은 신자들의 경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못하다고 여기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실 이는 그 어떤 생각보다 잘못된 추측입니다. 이 세상에는 신자라고 공언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인도적인 무신론자들이 있고 정말로 나쁘고 악한 신자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자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괴롭고 힘들게 하는 자들을 보아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만 보자면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착하고 훌륭한 인도적인 무신론자들이 많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고 자애로운 무신론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자와 무신론자 사이의 진짜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는 아마도 플라톤을 인용해서 그 주요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저서인 공화국에서 플라톤은 효율적이고 완벽한 세 계급 체계를 갖춘 유토피아 사회를 제시했습니다. 그 계급은 생산자 계급에 속하는 장인, 농부, 예술가 등 그들이 속하는 생산자 계급, 그리고 전사 계급, 마지막으로 사회적, 법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철학하는 왕이 될 수호자 계급으로 나뉩니다. 흥미롭게도 플라톤의 체제에서는 개인에게 아이를 양육하는 부담을 안기지 않았습니다. 그 체계 안에서 아이들은 개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동보육원에 배치됩니다. 이러한 점을 공산주의 사회에서 비슷한 체계를 발견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체계에서는 모든 개인이 각자가 제공할 수 있는 역량에 따라 사회에 기여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미국의 선거에서 어떤 후보자는 3살 이상의 어린이 모두를 공동보육원에 맡겨서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이 체계의 바탕으로 해서 여러 사상과 체제에 대한 생각들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 즉 능력에 따라 기여하고 필요에 따라 제공받는다는 전제는 마르크스주의에 의해 발상된 현대적 신체제의 기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플라톤 체제와는 달리 마르크스주의가 가정하는 궁극적으로 완벽한 사회는 모든 계급 구분의 타파를 전제로 했지만 플라톤과 마르크스가 제시한 두 철학에서 발견되는 무엇보다 중요한 공통 전제는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삶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천국과 같은 사회도 건설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높이며 실제보다 스스로를 더 낫다고 믿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람이 굳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때에만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신론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철학이라는 틀 안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 이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전반적인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아담과 이브의 문제였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뱀이 하와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는 말로 유혹했습니다. 즉 사탄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이브를 유혹했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무신론을 설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무신론, 즉 하나님 믿지만 그분 없이 사는 무신론으로 빠뜨렸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을 고백하는 크리스천들도 바로 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지만 그분 없이 사는 무신론, 바로 이 죄의 덫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좋은 대로, 우리의 취향대로 결정하고 사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할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찾지 않고 단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행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없이 사는, 하나님을 아는 무신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경고하십니다. 입술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멀리 떠나가 있다고 말입니다. 이는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게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이러한 백성들에게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본문 7절에서 시편 기자는 죄악을 행하는 자들로부터 언약의 공동체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는 시온에서 일어나는 승리를 상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질적으로 죄성인 우리를 구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시온에서 나오는데 이 시온이라는 장소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면 이는 사무엘하 5장 7절에서 여부스 족속의 산성인 것으로 성경에서 제일 처음 언급되었고 다윗이 이를 점령한 후로는 이는 다윗성으로 불렸습니다. 바로 이곳으로 다윗은 언약궤를 가져왔고 이를 말미암아 이 성은 신성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시온은 안정과 피난처의 상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머무시며 언제나 의인들의 적을 무찌르셨습니다. 이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처소로 여러 기절들이 알려줍니다. 시온은 주님의 거룩한 산으로 간주되었고 또는 주의 기업의 산 및 주님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성소이자 하나님의 성으로도 성경을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죄악을 행하는 자들 손에서 건지시고 지키시기 위해 그의 처소에서 일어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더불어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을 그들의 매임으로부터 다시 데려오실 것이라고 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도 확신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승리하시는 주권에 대해서는 시편 10편 16절부터 18절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즉 하나님께서 신성한 심판자이심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갖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모든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성한 징벌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도뿐 아니라 가련한 자들이 고통으로 울부짖는 것까지 들으시는 것을 이처럼 시편 기자가 확언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비극적 결말을 확증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편 8편과 그리고 시편 14편을 오늘 본문인 시편 14편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18편과 오늘 시편 8편에서는 모든 면으로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사람에게 세상의 다른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존엄성을 부여하신 것을 배웠습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우주의 질서를 정하시고 이를 유지시키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과 그 후손에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을 돕고 섬기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자이신 주님은 이 땅 위에서의 시간 동안 우리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낮은 순위에 두셨습니다. 게다가 주님은 인간 외적 영역 및 지상의 다른 자연적 영향력을 다스리는 권한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하신 이 모든 일에 비추어 볼 때 우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지속적인 감사를 표하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일입니다. 하지만 시편 8편과 강력한 대조를 이루는 오늘 본문 14편에서 시편 기자는 사람들이 앞서 언급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잠재력에 부응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고 밝힙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주의 청지기로서의 위험을 택하는 대신에 죄를 범하는 수치를 선택했습니다. 또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긍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자신들의 삶과는 무관하다고 고의적으로 주장하기도 해왔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지적, 도덕적, 실질적으로 무신론자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개인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성취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망한 자들, 따라서 어리석은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자일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으로 스스로의 부패와 타락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께서 그 악인들을 벌하고 의인들은 옹호하실 것이라고 시편 기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행악자가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될 동안 의인은 끝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8편과 14편은 대조적인 방식을 사용하면서도 동일하게 신도들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유지시키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니 합당하심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신약 성경에서도 중요한 가르침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예로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등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구세주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땅의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들에게도 그러하시듯 그들의 필요 또한 은혜롭게 공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성하신 주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신자들을 이 땅의 그 어떤 존재보다 더 잘 돌보실 것이 분명합니다. 또 야고보서 7장 17절은 1장 7절은 온갖 좋은 것과 모든 자비로운 행위와 모든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삶의 모든 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 아래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지혜를 갖추신 주님은 사람의 가장 높은 찬사를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유지시키시고 지탱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도록 합시다. 또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들은 모두 죄의 경향이 있고 타락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지혜의 근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지혜의 근본입니다. There are a lot of unsure feelings we had. Whole, as a nation, Lord, there were a lot of uncertainties. And in our personal experiences as families, Lord, we did have a lot of difficulties and challenges and trials. Father, we do thank you for your sustaining grace throughout this year. We trust that you'll continue to be our guide and refuge and our solid rock. Help us to depend on you, Lord, despite whatever is going to happen around us in this world. We do thank you that you are our God. We do thank you for your care. We pray in Jesus' name. Amen.